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78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위협을 줄이는 데 실패하면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한 저명한 기상학자가 경고했습니다. 이 기상학자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가 믿을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IPCC라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유엔 조직인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제5차 보고서는 감축 없이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 IPCC가 다섯 번째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몇 주 안에 발표합니다. 이전에 나온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가져올 위험을 소개하고 적응과 경감 조처를 통해 대기 중으로 나가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PCC의 라엔드라 쿠마 파차우리 의장은 곧 나올 보고서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파차우리 의장은 기후변화가 토지 생산성을 줄여 먹을거리를 부족하게 만들고 물도 부족하게 할 텐데 결국 이런 상황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는 원인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On the other side, I think we have a lot more detail.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적응 측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나올 5차 종합보고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차우리 IPCC 의장은 모든 나라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최악을 피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파차우리 의장은 시간이 핵심이고 또 시간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이 더 커지게 될 텐데요.
또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 사이에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를 불러오는 주범인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차우리 의장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파차우리 의장은 재생에너지 도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하는데요. 2030년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전 세계 소비의 2%도 안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That amounts to about 0.06% of the global GDP per year.
이런 비용은 전 세계 연간 국내 총생산 가운데 약 0.06%만 차지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여서 기후변화가 가져올 심각한 영향 가운데 일부를 제거할 수 있다면 이 정도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파차우리 의장은 또 이런 조처가 가져올 다른 혜택들도 들었는데요. 여기에는 에너지 안보 강화, 대기 오염 경감, 생태계 보호, 농업 생산량 증대, 그리고 고용 증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IPCC의 파차우리 의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몇 년 동안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폈는데 그 결과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성장했고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약이 새로 맺어지는데요. 올해 11월에 나올 IPCC 5차 보고서는 이 파리 회의가 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보고서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새로운 유인 우주선을 만들 회사로 미국 보잉사와 스페이스X사를 선정했습니다. 두 회사가 만들 우주선은 2017년까지 우주인들을 우주 정거장에 실어 나르게 됩니다. 그동안 미국은 우주 정거장에 가고 지구로 귀환하는데 러시아 우주선을 써왔는데요. 나사가 우주선 제작회사를 선정함으로써 이제 러시아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We know now, however, who will build those spacecraft. Boeing and Space Exploration Technologies, or SpaceX.
나사를 책임지고 있는 찰스 볼든 국장은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새 우주선 제작회사를 발표하면서 이를 역사적인 발표라고 말했습니다.
Respectively, the vehicles are Boeing CST-100 and Dragon X and SpaceX's Dragon.
새로 선보일 우주선은 보잉 CST-100과 스페이스X의 드래곤입니다. 전체 계약 금액은 처음 계약 기간 동안 68억 달러입니다. 우주선은 여기 케네디 우주센터에 있는 케이프 커너베럴 발사장에서 발사됩니다.
볼든 국장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연방의회가 새 우주선 제작 계획을 완전하게 지지했다고 전했습니다.
From day one,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made it very clear that the
오바마 행정부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인 미국이 우주로 나가는데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해왔습니다.
미국 우주 왕복선 엔데버호가 마지막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 착륙했습니다.
나사가 운용하던 우주 왕복선은 지난 2011년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주인들과 장비들은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국제 우주 정거장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좌석당 7천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나사의 상업 우주선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캐시 리더 씨는 관련 예산 가운데 보잉의 42억 달러, 그리고 스페이스 X의 26억 달러가 배분됐다고 밝혔습니다.
Once NASA determines SpaceX and Boeing have met our requirements,
SpaceX사와 보잉사가 우리가 요구한 항목을 충족시켰다고 결정했고요. 그래서 두 회사가 만드는 우주선들이 나사의 유인 우주비행 임무에 쓰일 것입니다. 새 우주선들이 최소한 두 번, 그리고 최대 여섯 번까지 우주인 네 명을 우주정거장으로 실어 나르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새 우주선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력 화물과 과학기재들을 우주정거장으로 보내고 나중에 지구로 가져오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형 우주선은 210일 동안 우주정거장에서 살 우주인들에게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이들이 이용할 구명정 역할도 합니다. 우주선 제작사 발표 현장에 나온 우주인 마이크 핀켓은 새 우주선 건조 사업이 나사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를 위한 큰 업적이라고 칭송합니다.
The biggest thing I think is going to that's going to really help us with the commercial program.
새 우주선이 생기면 가장 좋은 점이 더 많은 우주인이 우주 정거장에서 일할 수 있고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과학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6명만 우주정거장에 머물 수 있었지만 이젠 7명이 우주정거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2, 1. Ignition and liftoff of Ares 1X. Testing concepts for the future of new rocket design.
나사 관리들은 새 우주선 제작 계획이 장기 우주여행, 특히 나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화성 유인 탐사 계획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시 찰스 볼든 나사 국장의 말입니다.
Today's announcement sets the stage for what
새 우주선 제조회사 선정 발표는 나사 역사와 인간의 우주 비행에서 가장 야심차고 흥분되는 단계가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사 관계자들은 새 우주선 개발 과정에서 특히 승무원 안전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는데요. 우주선 안전을 광범위하게 검사하고 유인 비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업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 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영장류인 침팬지가 사람처럼 종종 다른 침팬지를 죽이는 사실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눈길을 끄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침팬지가 왜 다른 침팬지를 죽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한 설명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추정이나 가설만 있는데요. 가장 그럴듯한 추정은 침팬지가 사람 때문에 서로를 죽인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침팬지가 사는 곳과 먹이를 빼앗자 침팬지들이 서식지와 먹을거리를 확보하려고 서로 경쟁을 벌이다가 다른 침팬지를 살해한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침팬지 18무리를 50여 년 동안 연구해서 얻은 관찰 결과 426개를 30명이 넘는 과학자가 분석한 결과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현상은 사람 탓이 아니라 침팬지의 적응 전략이라는 겁니다. 침팬지는 상당히 잘 갖춰진 영토 생활을 합니다. 수컷 침팬지들은 종종 영토 경계를 순찰하는데 만일 이웃무리 침팬지가 자기 땅에 들어오면 곧장 응징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른 침팬지를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침팬지 살해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곳이 침팬지 수와 수컷 침팬지가 많은 지역이라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영토 경계에서 동족 살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군요.
과학자들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침팬지 무리도 연구했는데요. 하지만 인간이 침팬지의 폭력성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는 연구 결과를 찾지는 못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열렬한 과학세상이었습니다.